2025년 6월이었죠. 신용평가사 세 곳이 일제히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막 위기설이 돌았잖아요.
네, 그랬었죠. 분위기가 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인 2026년 1분기에 롯데건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26%, 그러니까 13배나 확 뛰어버립니다. 한쪽에서는 회사의 경고장을 막 날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창사 1회급의 수익성 개선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표면적으로 딱 보면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 재무제표의 이면, 그리고 지금 건설업계가 처한 약간 기형적인 자금 흐름, 이걸 이해하면 사실 이 모순이야말로 현재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가 살아남는 가장 처절하고도 정확한 생존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 생존 공식을 파헤치기 위해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서는 26년 상반기 롯데건설 주택영업 심층 분석보고서, 이 자료를 낱낱이 해보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목표는 단순히 한 회사의 실적 숫자를 읊는 게 아니고요. 돈줄이 말라벗고 막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2026년의 부동산 시장, 그 한 가운데서 무거운 콘크리트를 현금으로 바꿔내는 최전선의 조율사, 바로 주택영업직무의 진짜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제가 이 출처 자료가 정말 흥미롭다고 느낀 이유는요. 거시적인 자본시장의 위기가 어떻게 현장의 단일 직무 역량으로까지 딱 연결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위기를 숫자로 증명하고 또 그 숫자를 현장의 전략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담겨있는 훌륭한 나침반 같은 자료입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주하니 전쟁터 같은 배경부터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코 초양극화 그리고 유동성 증발, 이 두 가지잖아요.
네, 완전히 돈줄이 묶인 상태죠.
그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니까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빈집이 3만 가구를 돌파했더라고요. 그것도 86%가 지방에 막 몰려 있고요.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엄청난 수치죠.
와, 진짜 심각하네요. 근데 반면에 서울 잠실 UL 같은 곳은 특정 타입 경쟁률이 무려 761대 1을 기록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마치 서울 핵심 지역은 티켓이 완전히 매진된 아이돌 콘서트장 같은데, 지방은 관객이 한 명도 없는 텅 빈 극장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단순히 서울은 잘 팔리고 지방을 안 팔린다 이런 말로는 이 극단적인 현상을 다 설명하기엔 부족하거든요. 이 양극화를 만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브릿지론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금융 허들이에요.
아, 브릿지론.
네. 지금 경공매로 넘어가는 PF 사업장 잔액이 대략 10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중 9조 1천억 원이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PF로 넘어가서 실제로 건물을 올리기 전에 땅부터 매입하고 인허가 받는 그 초기 단계에서 끌어다 쓴 고금리 대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자료를 읽다가 딱 떠오른 게 있었는데, 다리를 짓겠다고 허공에 임시로 세워둔 철골 구조물 있잖아요. 비계라고 부르는.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비계요?
네, 돈이 빨리빨리 돌아서 다리 상판을 확 얹어야 하는데 공사가 중간에 멈춰버린 거죠. 그 비계 자체는 아무런 수익을 못 내는데 거기에 매일 엄청난 이자라는 녹이 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와,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건설은 기본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지연되는 시간은 곧 천문학적인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로 돌아오니까요. 결국 그 이자를 감당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시행사들은 초기 단계에서 모조리 무너져 내리고, 그게 지방 미분양 사태랑 맞물려서 터지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현실이네요. 근데 공급자만 힘든 게 아니라 집을 사야 하는 수요자들, 청취자님들 지갑 상황도 만만치 않잖아요. 수요자 쪽 돈줄도 강제로 끊긴 느낌이랄까요?
네, 수요자 쪽 상황은 2025년 7월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그리고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3.0% 적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이자를 조금 더 낸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예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은행이 대출한도로 계산할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금리가 확 올라도 버틸 수 있는지 아예 3%의 페널티 금리를 미리 얹어서 계산해버리는 시스템이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연소득 1억 원인 대출자의 한도가 하루아침에 8,600만 원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연봉 1억인데 한도가 14.7%나 증발했다고요?
네, 소비자의 구매력이 그만큼 시장에서 강제로 삭제된 셈이죠. 그러니까 지갑이 얇아진 수요자는 리스크를 극도로 피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막 지방이라도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투자하는 수요는 이제 완전히 소멸했고요.
그래서 다들 안전자산으로만 몰리는군요.
그렇죠. 무조건 가격 방어가 되는 서울 핵심 입지, 여기에만 마지막 남은 영끌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바로 그 761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이 잔혹할 정도로 돈줄이 마른 시장 환경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롯데건설의 모순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돈줄은 막히고 지방에 미분양지뢰가 놀려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배 폭등한 504억 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신용평가사는 등급을 내렸는데 말이에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신용평가사의 등급 강등과 1분기 실적 폭등은 사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다른 시간대요?
네. 신용등급 강등은 롯데건설이 과거에 벌려놓았던 고원가 현장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직후에 막 치솟았던 PF 우발 채무에 대한 후행적 평가, 즉 과거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반면에 1분기 실적은 내부적으로 진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거친 현재의 결과값인 거죠.
아, 위기를 지나서 이제 회복으로 진입했는데 외부에서 보는 위험 꼬리표는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거군요. 그 체질 개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를 보면 대손상각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엄청 강조되던데요.
맞습니다.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 부실 채권을 미리 장부에서 다 털어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재무제표가 망가지더라도 골문 부위를 아예 도려내는 외과 수술을 해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치고 나니까 레고랜드 사태 때 무려 264.8%까지 치솟았던 부채 비율이 2020년 1분기에 168.2%까지 뚝 내려왔습니다. PF 우발 채무 역시 자기 자본인 3.5조 원 아래, 그러니까 2.97조 원 수준으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고요.
와, 부채 비율을 100%포인트 가까이 줄인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가율 개선인데요. 95.4%였던 원가율이 91.7%로 떨어졌습니다.
건설업에서 원가율 3.7%포인트 하락이면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매출 단위가 몇 주씩 하는 대형 건설사잖아요.
그 자체로 마법 같은 숫자죠. 마진율이 거의 4% 가까이 개선됐다는 건 밑빠진 독을 확실하게 틀어 막았다는 뜻이니까요. 비쌌을 때 수주했던 현장들이 정리되고 원가 관리가 시스템으로 정착하면서 드디어 정상적인 이익 창출 사이클로 진입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재무구조가 안정을 찾아가고 맷집도 키웠으니까 시장에 강력한 한방을 보여줘서 완전한 회복의 쐐기를 박아야 할 타이밍이네요.
네, 그 무대가 바로 2026년 상반기 건설업계 최대 격전지입니다. 여기서 롯데건설이 꺼내든 무기가 상당히 독창적인데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롯데건설의 무기가 단순한 아파트 시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롯데타운화 전력.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주로 뭐 하이엔드 브랜드, 고급 마감재, 수입 주방 가구 이런 걸로 승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데는 그룹 인프라를 동원합니다. 롯데월드, 백화점, 호텔 같은 상업, 여가 시설을 묶어서 단지 전체의 가치를 아예 끌어올려버리는 거죠.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롯데라는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만 달랑짓고 빠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롯데타운을 형성해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근데 이 전략이 가장 치열하게 시험받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서울 성수 사지구라고요?
맞습니다. 공사비만 무려 1조 3,628억 원에 달하는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수주전이죠. 게다가 과거 2022년 한남 2구역에서 대우건설의 뼈아픈 패배를 겪고 난 뒤 벌어지는 재대결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다 쏠려 있습니다.
아, 대우건설과의 리벤지 매치에. 그래서 롯데가 하이엔드 브랜드인 루에를 전면에 내세웠군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입찰 보증금 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선납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아니, 500억을 현금으로 쐈다고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점에서 며칠 뒤인 6월 27일 총회 결과가 왜 롯데건설 하이엔드 입지의 시금석이 되는지 그 의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통상적으로 이런 거액의 보증금은 금융권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 지금은 중소건설사들이 브릿지론 이자조차 내기 버거워하는 유동성 가뭄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조합통장에 한금 500억 원을 딱 꽂아넣는다. 이건 거의 뭐 우리는 자금난 때문에 공사 멈추거나 조합 협박할 일 절대 없다. 이런 압도적인 자금력을 과시하는 엄청난 플렉스네요.
네. 조합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 즉 시공사 자금난으로 내 집 마련이 멈추는 리스크를 현금 500억 원으로 완벽하게 제어해버린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이야, 진짜 살벌한 진검승부네요. 자, 근데 여기서 살짝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1조 원짜리 공사를 따내고 최고급으로 타워를 멋지게 올리는 건 시공의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이 막대한 자본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실제로 회사의 현금으로 바꾸려면 최전선의 조율사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영업이라고 하면 완성된 모델하우스에서 손님한테 집을 파는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롯데건설 채용 공고, 그 IM 전형 채용을 보면 건축영업, 토목영업, 주택영업을 완전히 별개의 직무로 분리해서 뽑더라고요. 도대체 주택영업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따로 뽑는 건가요?
건축이나 토목영업이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를 따오는 B2B 성격이라면 주택영업은 지은 집을 파는 B2C이면서 동시에 조합이라는 법인을 상대하는 B2B2C 특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상대해야 할 타깃이 엄청 많네요.
네. 이 직무의 본질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자금을 대는 시행사, 분양 보증을 쥐고 있는 HUG,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하는 지자체, 대행사,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수분양자까지 다 조율해야 하죠.
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모델하우스 판매원이 아니라 수조원대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의 항공관제사 느낌이에요. 레이더망에 걸린 수많은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충돌하지 않게 이착륙을 완벽하게 지휘해야 하는 거래요.
그 관제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진짜 극단적인 딜레마가 바로 분양가 산정입니다.
분양가요?
네. 회사 경영진은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분양가를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상단까지 높이라고 압박하겠죠.
기업이니까 당연히 마진을 남겨야죠. 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고 초기 분양률이 박살나면 미수금이 확 쌓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미분양이 나는 순간 그 막대한 짐을 회사가 떠안아야 하고 자금이 안 돌면 결국 PF 우발 채무가 터지면서 아까 봤던 부채 비율 264%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마진 극대화랑 미분양 리스크 최소화, 이 절대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야 하는군요. 주변 시세, 대출 규제, 청약자 심리까지 다 계산해서요. 고도의 전략가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치열한 조율 끝에 집을 성공적으로 팔고 나면 주택영업의 임무는 끝나는 걸까요?
글쎄요. 분양 완판 쳤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실 산업의 구조 자체가 짓고 파는 단발성 모델에서 크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건설사가 이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땅을 사고 기획하는 디벨로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심지어 입주 후에도 돈을 버는 구조를 짜고 있다고요?
네. 운영 수익형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곡 VL 웨스트나 부산 VL 나워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즉 VL 시리즈의 성공 사례죠.
아, VL 시리즈. 저 이거 보면서 엄청 신기했던 게 그냥 집만 파는 게 아니라 롯데호텔 셰프의 다이닝 서비스도 들어가고 의료 네트워크로 건강 관리도 해주잖아요. 이거 약간 거대한 구독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주거 공간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수십 년간 지속되는 서비스 매출, 즉 소프트웨어를 얹은 겁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가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하다 보니 주택 영업의 인재상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더 이상 당장의 계약 건수 하나에 목숨 거는 그런 사냥꾼 타입의 영업사원으로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 고객관리 역량, 그리고 최근 오일근 대표가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안전과 준법 경영을 완전히 체화한 인재, 즉 챌린지와 오리지널리티를 갖춘 전략가가 필요해진 겁니다. 이게 그룹 차원에서 직무 기반 성과주의를 중시하는 HR 쇄신 기조와도 딱 맞닿아 있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2026년 건설 시장의 뼈아픈 이실부터 시작해서 혹독한 다이어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롯데건설의 1분기 턴어라운드, 그리고 성수 사지구에서 보여준 현금 500억 원의 플렉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자본을 통제하는 주택 영업 직무의 진짜 의미까지 쫙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거시경제의 파도가 어떻게 현장의 치열한 딜레마로 이어지는지 아주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이었습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건설사가 단순히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는 거대한 중공업 회사였다면 토지 매입부터 기획, 금융조율, 그리고 시니어 레지던스 같은 라이프스타일 운영까지 도맡는 지금의 건설사는 어쩌면 거대한 공간 플랫폼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청취자님이 10년 뒤 살게 될 집은 과연 누가 짓고 누가 운영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